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끄심 트루 스토리.
나는 1983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우리 집은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했다. 아버지는 술 없이는 못 사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게 운영은 늘 우리 어머니의 몫이었다. 어머니의 가게 앞 평상에는 늘 아저씨들이 모여 앉아 술을 마셨다. 고된 육체 노동을 하는 아저씨들은 싼 술을 마시고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가게에서 싸우고 행패를 부렸다. 어머니는 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런 아저씨들의 행패를 혼자 견뎌내셨다. 난 그런 우리 집이 너무 싫었다. 늘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도 싫었고 우리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아저씨들도 싫었다. 우리 집은 늘 어둡고 힘든 삶에 찌든 모습으로만 내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아이고 마, 삭신이 다 쑤시네 마. 그 작업받는 그놈 때문에 내가 오늘 고생한 거 생각하면.
김형, 여 한 잔 마. 마 한 잔 쭉 들이키고 이제 부숴 마.
아, 그래, 그래야지. 오늘따라 와 이리 다노.
아, 형님, 새우깡 좀 그만 집어먹었어. 안 좋아할 낀데 두 개씩 그래 집어먹으면 왜 하는겨? 어? 자갈치 시장 갈매기 새우깡 받아먹듯이 먹고 앉아있네. 뭐 이게 소사료인 줄 아나?
내가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다 그러노? 그 새우깡 몇 개 먹었다고? 어? 내한테 그럴 수 있나? 진짜 억울하네. 어?
아이, 먹고. 아, 들으보라. 아, 진짜 사지가지 않네.
야야, 우리 기숙사에 너무 그러지 마라. 새우깡 그게 무시라고. 기수야, 물아이, 많이 물아이, 많이 먹으라이. 아나, 드물아 드물. 이 세상 새우깡은 네가 다 못 비라. 아이고 인생아, 이 먹고 소주가 다 떨어질 뿐네. 아지매, 여기 소주 한 병 다 갖다 주이소.
이 아저씨가 지금, 아저씨, 여 가면 술집인 줄 아는겨. 갖다 주소. 그리고 오늘 자신 건 돈 다 주고 가야소. 외상 밀린 게 얼만 줄 아는겨.
아따, 그거 얼마 된다고 그랬었는겨. 한 동네 사람들끼리. 개수야, 이 아주머니한테 소주값 좀 갖다 드리라.
아, 형님, 아, 지가 얘? 아이고, 마 이걸 우야노, 이게. 내가 지갑을 막 집에 놓고 와보는 모양이네요. 아이고, 마 까불아. 오늘 진짜 내 꼭 깨서 날라겠구만.
어? 길수 형님. 형님 지갑 여기 있네. 여기 들어오면서 내한테 잠만 맡겼다 애가. 이 안에 있구만. 아지매 여 얼만겨? 여기 돈 많네. 여기요. 13,000원.
아따, 거기 와있노? 야, 그 돈 안 되는데. 에이.
아따 형님, 돈 좀 쓰이소. 맨날 첫날 그래 얻어먹기만 하노. 미안하지도 않나? 양심이 좀 있어봐라.
뭐 싫었고 양심. 니 내한테 그래 말할 수 있나? 니 지금까지 니 먹이 살려준 게 누구?
아따, 마 또 그 소린겨.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 먹이 살려줬지. 길수형님 니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뭐,
이게 진짜 니 오늘 이빨 다 뽑아가 목걸이 해줄뿔란 마.
목걸이는 집에 가서 형수님한테나 해주고 마 자리 보전하이소. 와 이래 시끄럽게 하는겨.
와, 엄마 이게 오랜만에 기술석이 하네. 어? 야, 니 코하고 배꼽하고 위치 바꿔 아픈다. 어?
아, 엄마. 코하고 배꼽 위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 이거 못 놓으십니까?
기순 이제 그만 못하나? 아이고.
좀 그만 못하는겨. 허구한 날 술 먹고 쌈질이나 하고 행패나 부리고. 나가있어 그만. 나가서.
아, 그 덕종이 엄마. 와 그러는겨.
나가라고. 빨리 나가있어. 경찰 부르기도 하네.
어, 왜 이러는겨? 아, 미안해요.
다시 놀 생각하지 마이소. 아이고, 내 팥자야. 남편이란 인간은 술 먹고 다니느라 밖으로만 다니고 내 그냥 확 집 나가보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겠고. 아이고, 내 신세야.
혼자 우리 두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쓴 어머니를 이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어느덧 나이를 먹어서 대학에 입학하였고 군대를 다녀왔지만 무엇이 나와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사촌인 부산대형교회 손진영 형제에게 연락이 와서 2006년 IYF 하와이 글로벌 캠프에 가보자는 권유를 받았고 그저 해외에 잠시 다녀오자 생각으로 가게 된 하와이 글로벌 캠프였지만 모든 것이 좋았고 교사 목사님과의 교제로 구더기 같은 내가 죄를 깨끗이 사함받은 것을 깨달았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캠프가 끝나고 나서 나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욕망에 잡혀서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했다. 다행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전공인 생물학을 살려 환경영향평가연구소에 취직하게 되었다.
덕종씨, 어제 순천 수정산 잘 다녀왔어? 늦게 도착했지?
어젯밤 12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수고했네. 가보니 좀 상황이 어때? 리조트 건설 가능하겠어?
아, 어렵겠던데요. 철새 군락지가 너무 가까워서 리조트가 들어서면 피해가 클 것 같더라고요.
어려울 것 같다고? 혹시 그 이야기 누구한테 한 적 있어?
이 이야기요? 어젯밤에 집에서 보고서 써서 소장님께 이메일로 보냈는데요.
아, 벌써 보낸 거야? 아, 왜 그리 부지런해? 그런 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왜 그러시는데요?
김덕정 대리, 잠깐 나 좀 보지.
소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냥 그렇게 하겠다 해. 알겠지? 빨리 들어가 봐.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그래, 거기 잠깐 앉아보게. 어제 수고 많았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김대리가 쓴 보고서는 잘 읽어봤네. 그런데 말이야, 결국 김대리 생각은 리조트 건설은 주위 생태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하니 적합하지 않다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김대리, 김대리가 이 연구소에서 일한 게 몇 년이나 되었지?
네, 3년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김대리가 받는 월급은 어디서 날 것 같아?
네? 네? 무슨 말씀을...
우리 월급은 건설사들이 지불하는 용인료에서 나온다네. 그런데 그 건설사들이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우리의 고객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들이 개발을 할 때 걸림돌을 없애달라는 거야.
말씀은 잘 알겠지만 그 리조트 주변 500m 안에 철새 군락지가 있습니다. 리조트가 들어지게 되면 생태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만약 지어진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우리 연구소에 할 일은, 그리고 우리의 고객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곳에 리조트를 건설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평가서일 뿐이야. 그 뒤에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설사 우리가 평가서를 부정적으로 쓴다고 해서 그 건설사가 그곳에 리조트를 못 지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고객을 잃게 되고 다른 건설사들도 우리를 찾지 않겠지. 김대리,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우린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믿네. 그럼 이 평가서 다시 작성해서 내일까지 내 책상에 올려놓게나. 그럼 나가보게.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동식물이 좋아서 택한 전공이고 동식물을 보호하는 일을 할 줄 알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자연의 해치는 개발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일본 유학을 생각했다. 유학을 통해 내 삶을 어떤 식으로든 바꾸고 싶었다. 그런데 유학을 가기 2주 전에 사촌인 손진영 형제에게 굴루스코라는 프로그램을 인도로 가보는 게 어떻냐는 제의를 받았다.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하와이 캠프에서 들은 복음이 내 마음에 확실히 있기도 했고 하와이 캠프 기간 동안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기에 어차피 인생을 바꾸려 하는 도전이라면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34살, 늦은 나이에 직장도 그만두고 굴루스코를 가는 날을 사람들은 말렸지만 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인도 뭄바이에 15기 굴루스코 단원으로 가게 되었다.
어, 더 힘차게! 걱정이 삼촌, 그거밖에 못해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아, 아이고 똥아니야.
삼촌, 댄스를 왜 그렇게 해요? 조금만 마음을 좀 더 써봐요.
그래, 삼촌 댄스할 때마다 난 너무 안 꺾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팍팍 안 돼?
야, 이놈들아, 너희들도 나이 먹어봐. 이게 내 관절이 아니다. 그리고 삼촌이나 하지 말랬지. 내가 무슨 삼촌이야?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삼촌 나랑 13살 차이 나는데 그럼 삼촌이지 뭐야. 설마 형 소리 듣고 싶은 거야? 와, 진짜 양심도 없다. 34살이면 지하철도 공짜로 타는 나이 아니야?
하긴 34살이면 이젠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일 나이가 되긴 했지. 저 삼촌 핸드폰도 폴더폰만 쓴다며?
이것들이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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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식들 재롱 볼 나이에 내가 재롱 떨고 있으려니 죽겠네. 그래도 이 댄스는 거의 다 외웠다. 드디어 나도 인도 사람들 앞에서 댄스를 할 수 있겠구나. 34살 치고는 대단한 거잖아.
모두들 댄스 연습을 하고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목사님.
수호들이 많구나. 그럼 이번 뭄바이 마인드 강연 집회에 각자 맡은 거 말해줄게. 라이전스 댄스는 성진이, 나경이, 민선이가 해라.
응? 응? 아니, 목사님. 저는요?
아, 덕중 형제. 형제는 차량 운행을 좀 맡아줘.
뭐요? 또 운전요?
그래, 덕중 형제는 운전을 좀 해줘. 왜? 댄스 하려고 했어? 덕중이 네가?
덕중이 삼촌요? 에이, 설마. 국민체조도 겨우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벌써 저녁 시간이네?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어서들 가거라.
와, 밥이다.
덕중 형제, 형제는 왜 안 가? 무슨 할 말 있어?
목사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제가 무슨 운전사예요? 맨날 운행만 시키고 운전하라고 인도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나도 다른 굿뉴스과 학생들처럼 댄스도 하고 행사도 같이 준비하고 그러고 싶다고요.
아니, 덕중 형제, 운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래. 운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형제 자매들은 이 넓은 인도에서 어떻게 행사를 오겠어. 우리 단계 학생들은 어떻게 공연을 하러 가고, 운전도 복음을 위한 일인데 얼마나 감사하니?
아, 또 그 말씀이에요?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요? 이 인도가 저에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음식도 안 맞고 인도에 오고 한 달 만에 살이 13kg나 빠졌다고요?
살이? 어디가 빠졌단 말이야? 찐 건 아니고? 조울이 잘못됐나?
확실히 빠졌어요. 화장실도 열흘째 못 가고 있고.
열흘이나? 아, 이게 살찐 게 아니고 그 독이 얼은 거구나. 그건 심각한 병이지. 이리 와. 안수기도 해줄게. 아니, 지혜도 해줄까? 임상케 하신 하나님께서 해상케 하실 거야.
됐어요. 그런 걸로 기도받긴 싫어요. 나 그만 한국 갈 거예요. 나랑 너무 안 맞아요.
도충 형제. 도충 형제.
항상 즐겁기만 한 군유스코 생활은 아니었다. 적지 않은 나이 탓인지 몸도 어린 학생들만큼 따라주지 않아 힘이 들기도 했고, 운전을 자주 시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구원만 받았다 뿐이지 하나님과 교회에 전혀 알지 못하던 내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소중한 시간이었고, 교회와 함께하는 그 순간은 분명히 행복했다. 그러다 어느새 내 마음엔 나도 이제 하나님도 알고 교회에서 마인드도 배웠으니 이제는 정말 내 행복을 내가 만들어가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인도 선교사님께서는 한국에 돌아가지 말고 인도에서 취직하고 결혼해서 살라고 하셨지만, 선교사님께서 잠시 다른 나라로 출국하셨을 때를 틈타 한국으로 입국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인도에 가기 전 다니던 직장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직장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다시 인도에 가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고 세 달간 한국 부산의 집에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사촌이 손진 형제를 따라서 수양에 갔고, 거기서 부산대형교회 임민철 목사님을 만났다.
아,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야, 내가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왜 교제를 해? 나 교제 싫어. 부담스럽다고.
부담은 무슨... 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네 나이가 올해 35이야. 아니, 어린애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되겠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다 생각이 있어.
생각은 무슨 생각? 다 쓸데없는 생각이지. 이제 너도 장가도 가고 해야 되잖아.
장가? 결혼? 나는 독신주의자야. 몰랐어? 배우자는 내 인생의 걸림돌일 뿐이야. 난 고고한 백조라고.
고고한 백조? 무슨 바닥에 떨어진 나프탈렌 잘못 주워 먹은 털 빠진 닭둘기 같은 게 무슨 소리야? 선만 보면 결혼하고 싶어서 못 베길걸?
아니, 아니, 아니. 날 그렇게 보지 말아줘. 나 그렇게 저렴한 남자 아니거든. 비싸.
비싸긴 무슨. 1,000원짜리 시금치 한 답을 사면 공짜로 끼워주는 콩나물 같은 게. 아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따라와.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손 형제. 오늘 올라왔어?
아, 예, 목사님.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제 사촌 김덕종 형제입니다. 인도로 군유스코를 다녀왔고요.
아, 그래, 김덕종 형제. 반가워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임민철 목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형제, 대학원을 나왔다 했죠? 석사에다가 마인드 강사 자격증도 땄고.
아, 네, 그렇습니다만.
김덕중 형제, 그러고 있지 말고 내가 이번에 아프리카 잠비아에 들어가는데 나랑 같이 가면 어때요?
네? 잠비아요? 잠? 잠? 잠은 아까 다 잤는데 그게 어디예요? 목사님 말씀을 감사합니다만 스케줄 체크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제가 요새 좀 워낙 바빴어.
얘가 요새 워낙 할 일이 없어요. 집에 누워서 TV 스케줄 말고는 챙기는 것도 없는데요. 뭐 목사님 제발 같이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래요 김덕주 형제.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 따라서 같이 갑시다.
아 네? 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처음 뵌 임민찬 목사님께서 갑자기 잠비아 전도 여행에 같이 따라가자 하셨을 때 당황스러울 뿐이었다. 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같이 가자고만 하셨다. 원래 나 같으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이지만 내 맘속에서 저 말씀이 잘 이해가진 않지만 한번 따라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 말씀을 따라야 내게 길이 생길 것 같았다. 잠비아에 가는 비행기 값을 벌기 위해 매일 일용직 노동을 나갔다. 주위에서 나이를 35살이나 먹고 대원까지 나온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잠비아로 갈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만류를 했다. 내 속에도 왜 잠비아로 가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잠비아로 이끄시는 것이 느껴졌다.
선교사님, 임민철 목사님께서 오실 때 그 형제도 데리고 온다고 하셨죠?
아, 물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까지 내가 확인했어. 분명히 데리고 오셔.
아, 수지자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표정이 확 피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수지자매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보는데? 아, 무슨 소리예요? 와, 진짜. 아, 내가 무슨? 난 그저 임민찬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감사해서 그러죠. 아,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와, 나 진짜 어이없다. 그 말씀 취소하세요.
아, 알았어. 왜 이렇게 흥분해? 별 말도 안 했는데 혼자 난리야.
아, 목사님, 오셨습니까?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잘들 있었죠?
아, 형제가 김독종 형제군요. 반가워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제 이야기를요? 아, 네, 반갑습니다.
김독정 형제, 반가워요. 우리는 잠비아 쿠퍼베드 대학교 마인드학과 교수들이에요. 이야, 역시 듣던 대로 잘생겼네요.
네, 뭐 그 소리는 뭐 항상 듣고 있긴 하죠. 네, 반갑습니다.
이수지 자매, 수지 자매도 와서 인사해. 왜 그러고 있어?
저요? 제가 왜요? 전 바쁜 일이 있어서 이만 먼저 가볼게요.
이상한 여자네.
왜 저리 난리래 혼자.
나를 왜 잠비에 데리고 오셨는지 목사님은 잠비에 도착하고 나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목사님은 일정을 따라 외부 행사에 다니셨지만 나는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교회에만 있었다. 적지 않은 35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목사님의 말씀만 따르자는 마음으로 온 잠비아였지만 그렇게 아무 목적도 없이 교회만 지키고 있으니 서서히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시간만 보내려고 그 힘든 노동일을 하고 돈을 모았나? 하는 생각과 주위 사람들이었던 그 나이 왜 또 외국에 나가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냐는 이야기들이 다시금 생각났다. 나를 잠비아까지 데리고 오신 목사님을 향한 불신이 일어났다. 목사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에서 키트웨이로 갔을 때 목사님은 나를 조용히 부르셨다.
결혼이요? 선을 보라고요?
그래. 잠비아 쿠퍼벨트 대학교에서 마인드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자매야. 나이도 31살이고 좋은 자매니까 선을 한번 보도록 해.
뭐 목사님, 저한테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했으면 나 따라왔겠어? 절대 안 왔을걸?
와, 말도 안 돼. 목사님, 저는요. 결혼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독신주의자라고요.
독신주의자고 독일 박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형제 나이가 35살이야. 한 70이라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잠비아 마인드학과 교수 자매랑 결혼하면 너도 마인드학과 교수로 평생 잠비아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나 그럴 생각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나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거 정말 싫었다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교회 중매로 손보고 최소 일주일, 최장 한 달 만에 결혼하는 거요.
내가 언제 형제한테 결혼해서 잠비아에 살라고 한 적 있어? 그냥 선만 보라고. 선 보고 싫으면 싫다고 해. 나 그럼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럼 느끼지 않지만 목사님 얼굴 봐서 딱 한번 만나만 보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이리 와. 이수지 자매, 여기 김덕종 형제야. 같이 이야기 좀 나눠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아, 정말. 아, 이건 아닌데.
안녕하세요, 형제님.
뭐야? 누구셔? 사람인가? 천사인가? 잠비아의 먼 천사가 이럴 리가 있나? 내가 뭘 잘못 본 거지? 내가 왜 이러지?
형제님,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 분명히 잠비아의 천사가 있어. 누군가가 천사를 납치해서 잠비아에 둔 거야.
형제님, 일어나세요. 우리 나눌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천사님. 아니, 자매님.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제 이름은 이수지라고 하고 올해 31살입니다. 저는 7기 싱가포르로 굿뉴스코로 가서 고원을 받았어요. 그 뒤에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을 하다가 이 잠비아 코퍼베트 대학교 마인드학교 교수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어요. 이 잠비아에 와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마인드 강연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서 행복해하는 학생들을 보면 너무 기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 자매 너무 괜찮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독신주의자인데 백조인데 나 비싼 남자인데 그런데 이 자매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형제님 어떻게 여기 물이라도 드시죠. 왜 그러세요?
이수지 자매님 저랑 결혼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잠비아에서 선해 볼 줄은 꿈에도 몰랐고 선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다. 알고 보니 나만 이 사실은 몰랐지 목사님이나 잠비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선만 보고 마음에 안 들면 한국에 가서 거절해도 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선만 보자는 마음이 들어 선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은 자매가 너무 괜찮은 것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난 독신주의자인데 한국 가서 거절을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은 들지만 보면 볼수록 자매가 너무 괜찮아서 놓칠 수 없단 마음이 들었다. 이런 마음을 떨쳐내려고 해도 도저히 떨쳐낼 수도 없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다. 알고 보니 자매도 여자 혼자 잠비아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그 상대자가 바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석사 학위자였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계속해왔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잠비아에 가기 전 내 이야기를 듣고 선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는 마음이 들어 결혼할 마음을 굳혔다 한다.
김덕중 형제, 선 보니까 어때? 거절해도 돼.
아니요, 목사님. 자매가 너무 괜찮습니다. 결혼 꼭 하고 싶어요. 이 자매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뭐? 형제 독신주의자라며. 평생 혼자 산다며. 싫으면 안 해도 돼.
목사님, 그건 이수지 자매를 만나기 전에 나였습니다. 이수지 자매를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 결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형제를 부르신 건데.
그런데요, 목사님. 결혼을 생각하면 너무 좋고 기쁜데 제가 결혼을 하면 자매하고 같이 마인드학과 교수로 이 잠비아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면 난 정말 이 잠비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칠 마음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이수지 자매에게 어울리지 않고 잠비아 선교사님과 마인드팀에 해를 끼칠 사람 같아요.
김덕중 형제, 나도 내 자신을 쳐다보면 나 정말 이 복음의 일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 보여. 하지만 그건 나를 쳐다봐서 그런 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속에서 사시는 거야.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 이젠 김덕중 형제가 형제 속에 사는 것이 아니야. 형제 속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야.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신다고요? 나 지금도 이렇게는 연약하고 항상 욕망만을 찾는 사람인데요.
형제 자신을 보는 순간 사단에게 속는 거야. 형제, 이 말씀을 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이 말씀이 형제를 이끌어 가실 거야. 인간 김덕중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그분은 완전하시고 의로운 분이야. 형제도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라고.
내가 이제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난 정말 나 하나밖에 모르고 복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나도 그럼 이 잠비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군요.
그래. 또 여기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든 못하든지 상관없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거야. 지금 이 잠비아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봐. 하나님의 손은 이 잠비아를 향해 올라가 있는 거야. 형제가 아무리 연약하고 악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네, 정말 그렇군요. 아무리 부족하고 악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저희 결혼 할 거예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네, 김형제. 정말 감사하구나.
목사님을 따라 잠비아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교회와 종회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잠비아에 역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거기에 나도 부르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손이 이미 올라가 있기에 연약하고 악한 나도 아무 문제 없이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곧 마음이 정해지고 결혼을 하기로 했다. 부모님께서도 너무 급작스럽긴 하지만 자매를 좋아하셨고 이 결혼을 정말 기뻐하셨다. 한국에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우리는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7년 12월 23일 우리는 부산대형교회에서 목사님과 부모님과 친지 교회 형제자매들의 축복 가운데서 결혼식을 했다. 나 하나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발버둥 쳐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당신이 만드신 선하신 계획 안에 두셨고 귀한 가정까지 주셨다. 이제 우리 부부는 잠비아로 들어가서 코퍼벨트 대학교의 마인드학과 교수로 일하게 된다. 우리 부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온 아프리카의 복음이 널리 퍼질 때까지 도우시고 복주실 것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끄심, 트루스토리를 들으셨습니다.